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군을 좁혔고 오는 15일 후보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에 오는 15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부통령 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주지사 외에 뉴트 잉그리치 전 하원 의장과 크리스 크리스티 현 뉴저지 주지사도 부통령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인 US 뉴스는 트럼프 진영의 선거 책임자가 펜스 주지사를 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트럼프 진영 내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 연방 하원의원이기도 했던 펜스 주지사가 믿을만하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지난 13일 미국 폭스뉴스에 나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간인 사망 사건에 대한 처벌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유엔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시작된 뒤로 이런 일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자 90%가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민간인들이 2014년과 2015년 사이 구금 중에 사망하거나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이런 민간인 살상이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의 고위군 사령관 가운데 한 명이 이라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이 운영하는 매체 아마크 통신은 13일 우마르 알 시샤니 사령관이 이라크 북부 모술 인근의 알 시르카트 마을에서 정부군과 전투조 중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관리 등은 지난 3월 시샤니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크 통신은 그러나 시샤니는 당시 사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했습니다. 최근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후보가 사기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는 14일 성명을 내고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의 말이 적절하지 못했고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러면서 판사들이 공직 후보자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들은 통상 특정 정치 후보자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동안 몇몇 언론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후보를 비난했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미국 MBC 뉴스와의 회견에서 마크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자신의 퇴진을 요청했다는 말이 있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자신의 퇴진과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오직 시리아 사람들만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 무장단체 ISIL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공습이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존 브래넌 CIA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주 발생한 연쇄 테러가 전형적인 ISIL의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 영사관 근처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이 같은 공격을 시인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랜넌 국장은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은 이 공격을 ISIL의 소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넌 국장은 그러면서 ISIL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한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있어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으로 도입된 만큼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의 물결은 오늘 4m까지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로 한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한국 내 일부의 우려와 비판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된 경북 성주가 이런 우려들을 고려해 찾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박 대통령은 회의장에 배치된 방어 개념도를 직접 가리키며 한국의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의 패트리어트 전력에 사드가 추가돼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한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선 레이더가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는 데다 전자파가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안보가 커다란 도전의 직면에 있다며 이에 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아래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대북 제재에도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국가의 존립까지 거론하면서 국민들의 자중을 촉구한 것은 사드 문제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군수와 지방의회 의원 등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야당에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집권 여당의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조차 지역 민심을 의식해 성주 배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으로 도입된 만큼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한국의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 차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면 사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럴 경우 철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조 차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캐리 국무장관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 차관은 다만 사드 배치 지역의 변경 가능성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차관은 이와 함께 15일 개막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셈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번 아셈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해 사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다만 리커창 중국 총리와는 자연스럽게 회동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한국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차관은 한중관계에 있어 지난 3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공론화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차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기 결정하는데 끝까지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 1항의 조약과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자국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향후 대응과 또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이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를 앞서서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사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 고도화와 그 위협에 따른 억제 효과 그리고 한국민의 안정 또 지역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정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한미동맹에 의거해서 한국의 주권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드가 북핵 방어에 그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일정 수준의 그 실질적 효과가 있고요. 또 억지 효과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상실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주된 이유는 그 사드 배치가 결국은 미국의 MD 체제에 대한 참여이고 중국 견제용이라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핵은 2차 공격 능력을 통한 억제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MD 체제 강화로 방어 능력이 더 제고가 되면은
네.
미중 간의 그 핵 미사일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그런 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현재 한국 내일부에서는 경제적 조치 가능성 이것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중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한중 관계는 역사상 아주 좋았다라는 그런 관계 평가에서 이번 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좀 다소 그 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 왔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외교적인 수사나 그런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한국의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카드를 한국에 보여주면서 한국의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체로도 한국 경제에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로도 보복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도 실제 강경하고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보복 조치가 상호우전적이고 또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 한중 그 관계에서 봤을 때 한국에도 타격을 주겠지만 중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찾는 데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강력한 보복으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중국이 원하는 질서 수립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참여해온 중국의 태도가 사드 배치를 계기로 달라질 수도 있을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한 사항인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사실 지난 5월달 7차 당대회에서 핵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사실 경제 건설에 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사드로 인해서 미중 간 갈등 구도를 기회로 활용을 해서 국제사회의 결속도 좀 이완시키고 또 결국은 제재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중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관계 개선을 좀 시도해보고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G2로서의 어떤 그 중국의 부상 그리고 책임 대국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제 중국은 북핵 문제의 관리와 또 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일단 북한의 의사를 좀 타진해보고 접촉해보는 수준의 변화 정도의 개연성은 존재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핵이 없어지면 사드도 배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중국도 이런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더 강경해질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논리를 중국이 수용하게 된다면은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협력적인 그런 측면이 좀 증가할 것이고 또 기회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그 북핵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을 해왔고요.
네.
그것은 이제 북한 체제의 그 안정적인 유지 그리고 안보적인 그런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고려를 해서 북중 관계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반대 정책의 기조는 유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서 이 군사적 대응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북중러 대 미 한일 이런 그 새로운 냉전 구도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중국은 사실 사드 문제를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로 보고요. 또 안보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냉정적 구도로 전개가 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충돌이나 전쟁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제 중국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또 미국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까지 진전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속적 보상을 또 앞으로도 더 해야 하고 또 그런 보상을 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국 하고 미국 일본의 어떤 경제 교류 협력도 긴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을 버리고 북한을 택하는 것이 중국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북중러 구도를 이렇게 국적화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북중러 대 한미의 이 신냉전 구도를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런
네.
방향으로 하겠지만 한국 정부도 이제 그 나름 한중과 한러 협력을 잘 모색을 해서 그러한 구도로 가는 것이 그 한반도나 북핵 문제 해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향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 정부로서는 네. 이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 사실 한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정책 환경이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것도 지금 사실인데요. 어쨌든 이 미중 관계와 사드 문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미중 관계와 안보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사드 문제가 한국의 안보와 또 안보를 위해서 또 북핵 문제를 겨냥한 것이지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그 기존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그 전략적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적 사안에서의 협력 또 경제 협력을 통한 실익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한중 간의 협력을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통일연구원 전병권 박사였는데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향후 대응 또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을 연일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자 미한 군당국의 결정을 연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은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온 지난 8일 이후부터 줄곧 사설과 논평, 분석기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8일 사드가 겉으로는 대북한용이지만 실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별도 해설기사에서는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비춰 사드 배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지난 9일자 사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의 분명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선포했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균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13일자 기사에서 사드 배치는 경솔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내 반발도 심각하고 반대 여론이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한국 내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한중관계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8일자 사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관련 한국 기업과 기관, 정치인을 제재하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중국 당국에 다섯 가지 대응 조치를 건의하며 한국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을 현대화하는 등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 행동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거의 매일 의견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한국 수도권 방어는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로도 가능하다며 사드 배치가 한국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냉전적 사고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13일자에 한국 전문가의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를 빌미로 중국이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서는 우려와 함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드의 X밴드 레이저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괜찮은 것인가 하는 건데요.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전방 120도 범위에서 200km. 대구 등 주한미군의 병참기지와 핵발전소, 그리고 부산항 등이 방어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은 사드의 요격 거리가 미치지 못하면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한 군당국은 수도권은 사드보단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란 입장입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기자회견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도 짧아 사드의 요격 능력이 제한된다면서 수도권 방어는 사드보단 패트리어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론 수도권에서 100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수백 발의 스커드 미사일과 6천여 문의 방사포가 꼽힙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40에서 60km로 날아 발사 5분 안에 한국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비용 대비 효과, 즉 효율성 면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각 요지에 PAC-2가 배치돼 있고 2018년 신형 PAC-3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패트리엇을 수도권에 증강 배치시키고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이 있는 남부권은 사거리가 긴 사드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란 분석입니다.
패트리어트 3가 이제 2018년에 다수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미 패트리어트 2가 이미 요지에 배치돼 있어서 수도권에서 미사일 방어의 하층 체계는 이미 조만간에 구축될 예정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문제인데 이 패트리어트를 다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거리가 긴 사드로 나머지 지역을 다 커버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8년 어간의 비용 대비 효과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 군당국은 미사일 방어 구역의 균형에 맞도록 패트리엇을 수도권에 재배치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수도권 지역엔 PAC-3를 증강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의 핵심인 사격통제 레이더, 즉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강한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X밴드 레이더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레이더로 탄도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류재승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이 사는 성주읍까지의 거리는 약 1.5km로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한국국가안보실장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지에서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의 안전거리는 정확히 100m입니다. 100m 밖에는 안전합니다.
김 실장은 특히 사드 레이더를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일 배포한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에서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해 기지 외부의 지역 주민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아울러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 밖 전자파의 강도는 한국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ll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he ayes have it, and the measures considered en bloc are agreed to, and without objection.
미하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협과 핵 확산에 대응하고 영내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세 나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영내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 간 정보 공유와 외교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 나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동아태 소위에서 채택됐습니다. 세먼 소위원장은 소위 채택 뒤 11일 수정안을 제출하고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를 수정했습니다. 원안에서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부분을 13개에서 21개 상당의 핵물질 보유로 수정한 것입니다. 14일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는 수정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오후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셈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국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과 강요가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17일부터 몽골 공식 방문에 나서 한몽골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 미국 정부기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과 앞으로 계획 등이 담겼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지난 5월 3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다양한 미국의 정부기관이 등장합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이들 기관들이 협력해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충실한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면서 미국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결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9쪽 분량의 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명시한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 거래와 해운 항공 운송, 수출 통제, 대외 교역, 외교관 불법 활동 등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출 통제 부문에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22호를 통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북한과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실린 화물에 대해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검색해 금지 품목을 발견할 경우 몰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연방항공청 등을 통해 북한 항공기에 미국 영공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선박 역시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추가돼 몰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의 재산 역시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가 넘는 경우 재무부 자산통제국의 몰수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불법 활동에 가담한 외교관들은 법무부를 통해 기소 처리를 받거나 국토안보부에 의해 추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90일 이내인 6월 2일까지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36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은 13일 현재 한국과 일본, 우간다, 이라크 등 모두 17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한인단체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집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제재법 등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들을 제재하고 배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미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 K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미 하원 의원들이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의원은 연설을 통해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미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More importantly, we personally put those sanctions against Kim Jong-un and those sanctions against those in his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근거로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을 직접 제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들을 배척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VOA에 현재 미 의회에서 방송을 통해 북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알리면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특별연사로 초청된 서울의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북한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북한 정권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 입에서 평안이 되는 순간 그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죠.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워싱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nthusiasm, the energy of these young people who care so much about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y're having a huge impact. It was because of the Korean Church Coalition.
북한 주민들을 매우 걱정하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힘이 큰 영향력이 있으며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 덕분에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지난해에는 대북제재법을 지지하는 탄원서가 모든 상원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뒤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워싱턴 인근 한인교회에서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은 지난 2004년 창설됐으며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켜 외부 세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3일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평화재단과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사이스 산하 한미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플린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ine a light on the reality of life for the citizens of North Korea and put a human face to the sufferings and human rights.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현실을 조망하고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린 회장은 또 탈북자들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함으로써 외부 세계 현실을 알리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 과정에서 이 같은 외부 세계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창립자인 에드윈 퓰러 전 이사장은 탈북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꼽았습니다.
Puncturing the myth surrounding the regime by exposing its corruption and its abuses and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의 부패와 인권 유린 등을 폭로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둘러싼 신화에 구멍을 냈고 보편적인 인권과 정치 경제적 자유라는 이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퓰러 전 이사장은 최근 북한에 들어가는 정보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 정보가 외부 세계로 흘러나옴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퓰러 전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군사적 방법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정보의 확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다수의 주민들에게 정보를 이제 대량으로 유포시켜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기들이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한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조 재미 탈북민연대 부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 난민들은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과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educated by communist party and like the worldwide information is all blocked while they live in North.
탈북 난민들은 공산 정권 아래서 교육을 받았고 특히 외부 세계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해 극도로 제한적인 정보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 부대표는 따라서 미국의 처음 발을 딛는 탈북 난민들은 민주적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미국 정부가 이들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북한의 실상을 폭로한 영화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북한 체제를 비판한 영화가 아일랜드의 국제영화제에서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북한에서 당국의 협조 아래 촬영을 마친 뒤 2년 동안의 편집을 통해서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의 영화 더 월이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28회 갤웨이 필름플라에서 최고 인권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갤웨이 영화제의 최고 인권상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것입니다. A drop falls. The water murmurs. And a rippling mirror gives back the clear blue sky. 한국어로 벽이란 뜻의 더 월은 옳고 그름 사이를 가르는 벽을 지칭합니다. 킨셀라 감독은 영화제 주최 측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누군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북한을 탈출하는 한 여성과 북아일랜드에서 자란 한 소년의 삶을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당초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북한의 젊은 여류 시인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도착한 직후 이 여류 시인이 실제로는 연기자이고 그의 가족과 이웃도 모두 동원된 연기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이 선전선동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며 자신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현지에서 내용과 촬영 기법을 모두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에 떠난 뒤 영화 실사 위에 만화를 더디필 구상을 머리에 담은 채 촬영했습니다. 채워 넣을 그림을 염두에 두고 화면에 빈 공간을 두고 촬영한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그 예로 북한에서 여주인공이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후 편집 작업에서 빈 공연장에 10만 명의 관중을 하나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북한인들 몸 위에 꼭두각시 인형이 달고 다니는 줄을 그려 넣었다고 킨셀라 감독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총 2만 개의 줄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같이 컴퓨터 그래픽 CG를 그려넣는 작업이 무려 2년이 걸렸고 결국 2014년 북한 현지에서 촬영했던 영화를 올해 갤웨이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특히 고국인 북아일랜드에서 추가 촬영을 해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탈북 여성과 대칭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즉 북아일랜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에서 모든 외국인은 간첩이고 악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이 반목하고 유혈 분쟁을 벌이는 북아일랜드에서도 옳고 그름과 내 편, 내 편을 다른 사람들이 정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영화제 측에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담대히 개인의 삶과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갤웨이 영화제는 지난 5일에서 10일까지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의 물결이 오늘 4m까지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평안남도 구름 많고 오후부터 비가 옵니다. 평양, 안주, 남포 거의 대부분 지역에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평양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 29도. 안주 낮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신유주, 수풍, 구성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22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되고요. 수풍 아침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역시 낮에는 30도를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주, 용현, 사리원 지역 오후부터 이따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낮 기온 25도, 아침 기온 26도, 개성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는 구름이 많습니다만 아직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7도, 심포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6도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1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낮 기온은 22도, 성진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에 바다의 물결이 높습니다. 4m까지 일다가 오후에는 3m 수준으로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 바다는 1.5m 아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미국 NBC 뉴스와의 회견에서 마코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자신의 퇴진을 요청했다는 말이 있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자신의 퇴진과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오직 시리아 사람들만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 무장단체 ISIL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공습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ISIL은 자신들의 고위 군 사령관 가운데 한 명이 이라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이 운영하는 매체 아마크 통신은 13일 우마르 알 시샤니 사령관이 이라크 북부 모술 인근의 알 시르카트 마을에서 이라크 정부군과 전투 도중에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관리 등은 지난 3월 시샤니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아마크 통신은 하지만 시샤니는 당시 사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군을 좁혔고 오는 15일에 후보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진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에 오는 15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주지사 외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과 크리스 크리스티 현 뉴저지 주지사도 부통령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인 US 뉴스는 트럼프 진영의 선거 책임자가 펜스 주지사를 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지난 13일 미국 폭스 뉴스에 나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간인 사망 사건에 대한 처벌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유엔 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감시단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시작된 뒤로 이런 일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자 90%가 민간인 주거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는 민간인들이 2014년과 2015년 사이 구금 중에 사망하거나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이런 민간인 살상이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브레넌 CIA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주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가 전형적인 ISIL의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당시 미 영사관 근처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이 공격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레넌 CIA 국장은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은 이 공격을 ISIL의 소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그러면서 ISIL이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우디 당국은 지난주 연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인 12명을 포함해 용의자 19명을 체포했습니다.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했습니다. 최근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CNN 방송가의 회견에서 트럼프 후보가 사기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는 14일 성명을 내고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의 말이 적절하지 못했고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러면서 판사들이 공직 후보자를 평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